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기를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러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르브가의 유모 도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구시라 불렀더라.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제가 운전을 하면서 아주 두려움을 경험했던 적이 두 번 있습니다. 한 번은 꽤 오래전에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경부선에서 호남선으로 들어섰을 때에 갑자기 사방에 안개가 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가다가 너무나 안개가 짙게 끼는 바람에 앞과 옆 좌우를 도무지 구분할 수 없을 만큼 안개가 가득했습니다. 그때 조금도 움직일 수 없는 상황에서 정말 두려움을 느끼고 돌아갈 수도 나아갈 수도 없는 그런 경험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또 한 번은 선교지 몽골에서 영하 30도가 되는 한 겨울에 지방으로 나갔습니다. 차를 가지고. 그런데 한참 달리다가 눈보라가 몰아치는데 그 눈보라가 너무 심해서 땅의 눈과 또 하늘에서 내리는 눈이 뒤섞이면서 온 사방을 온통 눈으로 뒤덮었는데 마치 창백한 회색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거기에서도 내가 나아가야 될 길과 또 좌우를 구분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추위와 함께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두려움을 경험했습니다. 이 두 번 다 두려웠던 원인은 앞을 조금도 내다볼 수 없고 내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조금도 구분할 수 없었을 때 겪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속에서 인생의 목적지와 방향을 잃어버리고 두려움 가운데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여 자신이 가야 될 목적지를 찾아간 야곱의 삶의 인생의 여정을 살펴보면서 우리 역시 목적지를 찾아가야 되는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의 배경은 헤브론에서 가족들과 함께 살던 야곱이 형이 받아야 될 축복권을 받고 속임수로 아버지로부터 장자가 받아야 될 축복을 받고 형을 피해서 외삼촌이 살고 있는 바딴 아람으로 피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20년을 살다가 결국 그는 그곳을 떠나서 자신이 있어야 될 헤브론으로 돌아오는 여정에 그는 중간에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게 됩니다. 그 세겜은 교통의 요충지이기도 했고 또 풀이 풍성해서 이 야곱이 가축이 많은 야곱이 정착해서 살기에는 아주 적합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 야곱은 그곳에 정착하면서 이제 안정된 삶을 살려고 할 때에 그곳 지방을 돌아보며 세겜에 있는 딸들을 만나려고 야곱의 딸 디나가 동네에 나갔다가 그곳 추장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성폭행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그의 오라비들이 그 추장과 그 아들과 그 모은 가족들을 몰살하는 그러한 살인을 범하게 됩니다. 그러자 야곱은 그 자식들을 행한 것을 추궁하고 책임을 묻지만 야곱은 곧 온 자기의 온 가족이 곧 멸망당할 거라고 하는 위기감을 갖습니다. 야곱은 가족의 안전과 경제적인 책임을 지는 가장으로서 세겜에 안착하면서 약속의 땅, 고향인 헤브론을 잊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세겜에서 편안하게 안정적인 정착 생활을 누리는 것 같았지만 그는 자신이 전혀 생각지도 못한 위기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위기의 사건은 또다시 야곱에게 과거 자신이 처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께 드렸던 베델의 서원을 다시 기억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베델의 서원이라 하면 바딴 아람으로 외삼촌의 집을 가는 길목에서 베델이라는 곳에 루스라는 곳에 누워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다가 그곳에서 꿈에 야곱은 하나님의 천사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만난 하나님에게 야곱은 세 가지의 서원을 하게 됩니다. 사실 수천 년 전에 족장 시대에 빈손으로 집을 나와서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 살면서 자수성가한 야곱은 좀 요즘으로 말하면 머슴과 같이 살기도 했고 또 대리사위로 살기도 했습니다. 가장으로서의 자신의 역할을 충실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창세기 3장 30절에 보면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고향 땅에서 먼 길을 온 야곱은 외삼촌 집에 있으면서 그곳에서 가축을 치며 또 아내들을 얻습니다. 그러나 늘 외삼촌에게 속해서 살아가는 자신의 처지가 외로웠습니다. 그래서 외삼촌에게 내 집을 세우고 싶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일하면서 자신이 일한 대가에 대해 라반과 의논하는 장면입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열심히 일했고 그 일의 대가로 사랑하는 여인을 아내로 얻었고 큰 재물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을 라반에게 설명하면서 야곱은 내 집을 세우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야곱이 가졌던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이었고 소박한 꿈이었습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보낸 자신의 지난 세월을 야곱은 이렇게 회상하고 있습니다. 31장 38절에서 40절입니다.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숫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가장으로서 야곱은 파란만장한 인생 여정을 겪었습니다. 아들을 12명이나 낳고 딸도 한 명을 낳았기에 훗날 이스라엘 민족의 12지파의 조상이 되는 대가족, 직접 낳고 기르는 역할을 하였지만 자식이 많은 만큼 상처와 아픔, 우여곡절 또한 겪게 됩니다. 손도 써볼 수 없는 불의의 사건, 사고가 가족 안에서 일어나고 급기야는 온 가족이 몰살의 위험에 처하는 위기를 겪게 됩니다. 시편 127편 1절에는 가정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야곱이 족장으로서 가정을 세우기 위해 고단한 수고를 끊임없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쉽지 않은 어려운 과정들을 겪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가정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가정의 모습과 어쩌면 유사하기도 하고 야곱의 잘못된 삶의 형태들에서 오는 환난과 삶의 고단함 속에서 우리 시대의 고통과 고단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가장으로서 야곱이 겪은 이 어려움과 잘못들은 무엇이었습니까? 이런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게 만들었던 그 어려움과 잘못들은 무엇이었습니까? 첫째는 부모의 합의되지 않은 자녀 양육 방법과 잘못된 선택입니다. 40세에 결혼한 이삭은 리브가가 아이를 낳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이삭이 60세가 될 때에 리브가가 아이를 임신하게 됩니다. 그런데 리브가는 태중의 아이들이 아주 다투었기 때문에 이럴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25장 21절 22절입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묻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이 이야기에서 에서가 야곱을 섬길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나님께서는 하고 계십니다.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되고 집안을 이끌어가게 될 것임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계시를 리브가가 이삭에게 얼마나 정확하게 전달했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그 사정은 알 수 없지만 이삭은 이 내용에 대해서 한 번도 거론하지 않았고 당연히 장자인 에서가 장자로서의 복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부부 사이에는 자식과 가정의 미래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지시하심에 대해서 일치된 의견을 갖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이삭은 형 에서의 성격과 사냥 취미를 좋아했고 어머니 리브가는 조용한 성품에 야곱을 편애하였습니다. 집안을 이끌어갈 장자권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그리고 집안의 미래에 대한 부부간의 긴밀한 깊은 대화와 기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 대화하지 않은 이들 부부 사이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어떻게 순종하고 이루어야 하는지에 대한 노력도 없었습니다. 결국 아버지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졌을 때에 아버지를 속이고 장제의 축복을 야곱은 받아냅니다. 이때 앞장서서 아버지를 속이는 편법을 알려준 사람은 어머니 리브가였습니다. 리브가는 자신이 사랑하는 자식을 위한다고 했던 선택이 오히려 그 자식들을 이간하고 원수지간으로 만들면서 함께 살지도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던 것입니다. 조용히 장막 안에 거하기를 좋아했던 야곱은 오히려 고향과 집을 떠나 20년이 넘도록 들에서 가축을 치며 거친 타향살이를 하게 됩니다. 어머니 리브가는 아들을 수일간 외삼촌 집에 피신하게 했다가 곧 집으로 불러들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 수일은 20년이 넘게 걸릴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아들의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하고 죽고 맙니다. 약속은 기다림을 전제로 합니다. 기다림이 없는 약속은 약속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도 기다림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사라가 이삭을 기다리지 못하고 이스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스스로 이루려고 했을 때에 그 이스마엘로 인해 수많은 고통을 겪었던 것처럼 리브가도 하나님이 야곱에게 장자의 복을 주실 거라는 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모자가 협동하여 속임수를 써서라도 장자의 축복을 받게 함으로 원치 않는 고통을 사랑하는 아들들에게 안겨주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모든 가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자녀들의 양육과 교육입니다. 자녀들의 양육과 교육을 위해 온 가족이 헌신하거나 희생을 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공부를 잘하고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 있기만 한다면 그 어떤 대가나 희생을 치르더라도 뒷바라지를 하겠다는 게 부모의 심정입니다. 요즘 할아버지의 재정 능력과 아버지의 무관심, 엄마의 정보력이 명문대 입학의 비결이라고 합니다. 아버지가 관심을 안 가져야 엄마가 입시와 좋다고 하는 과외 선생님들에 대한 다양한 정보력을 가지고 집안에서 갈등 없이 애들을 마음 놓고 공부시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녀 양육의 첫 번째 목표가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도록 교육하고 뒷바라지하는 것입니다. 자녀들도 공부만 잘하면 다른 것들은 다 용납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렇게 말하는 크리스천 부모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크리스천 부모에게 자녀 양육과 교육에 있어서 그 첫 번째 목표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녀로 기르는 것이냐고 물으면 그 또한 그렇다라고 대답하지 못합니다. 부모가 일치된 교육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의 자녀들을 양육하지 않는다면 아이들을 위한다고 하면서 하는 잘못된 선택들이 그 아이들을 고통 속으로 몰아넣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성공을 통한 보장된 삶을 물려주고 싶은 부모들의 기대와 바람이 아이들의 정서를 해치고 부자 간의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깨며 자식들의 개성과 하나님의 주신 은사와 꿈들을 모두 뒷전에 두고 오직 경쟁 속에서 앞서가야 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압력을 가하게 되고 자식들은 계속해서 밖으로 내몰려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관심을 가지고 내게 맡겨주신 자녀가 하나님의 뜻대로 자라도록 기도하고 양육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잘못은 야곱은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회피함으로 가정 안의 갈등들을 방치하였습니다. 바닷나람으로 도망친 야곱은 거기에서 우여곡절 끝에 가정을 이룹니다. 그러나 그는 가장으로서 가정을 돌보는 역할을 회피하고 목축하는 일에만 몰두합니다. 야곱은 집안일을 모두 아내들에게 맡기고 가축을 열심히 치며 재산을 늘리는 게 자신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가정일에는 오히려 짜증을 냈습니다. 아버지 이삭은 아내 리브가가 아이를 갖지 못하자 하나님께 간절히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아기를 갖지 못하고 투정을 부릴 때에 화를 냅니다. 창세기 20장 2절입니다.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또 아내들이 아이들을 낳았을 때에 그 아이들의 이름을 모두 엄마들이 짓습니다.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그것에 대한 주도권과 영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동물들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이끌어 오셨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그들의 이름을 짓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다스리라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아이들의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그들의 미래와 인생에 대한 소망을 담고 정체성을 확정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들을 살펴보면 모두 엄마들이 자신이 처한 상황을 대변하는 내용의 이름들입니다. 4명의 부인 속에서 갈등과 머리 아픈 사건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날 때마다 야곱은 집안일들을 회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는 계속 가정 밖의 일에 힘썼고 재산을 늘리는 것에 자신의 정체성을 두었습니다. 아내들이 밧다마람의 풍습을 따라 이방신을 섬기는 일에도 방관하였습니다. 라헬이 가정을 지키는 수호신, 그 신을 가진 자가 집안의 재산을 물려받는다는 밧다마람의 풍습을 믿고 그녀는 아버지 라반의 집안의 신 드라빔을 가지고 나온 것도 야곱은 몰랐고 관심 갖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친형 에서와의 심각한 불화와 갈등도 있었고 그리고 자신의 자식들과도 갈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형들이 동생 요셉을 죽이려다가 노예로 팔았다는 것은 야곱에게도 형제들에게도 마음의 고통과 아픈 기억으로 오랫동안 그들을 괴롭혔습니다. 현대 가정에서도 이와 유사한 현상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재정적인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 오늘날의 가장들과 맞벌이 부부들에게 직장일이 최우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일은 정말 업무량과 업무가 주는 부담감과 스트레스가 너무 무겁기 때문에 가정 안의 일과 아이들의 양육 문제는 항상 뒷전으로 물러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도 현실입니다. 부모의 일이 돈 버는 일에 치우치고 자녀들이 학교 다녀오고 공부하는 것만을 체크하고 있다면 집안과 자녀들을 가정을 이끌어가는 부모로서 자신의 정체성이 어디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자녀들의 마음에 우상이 있지는 않는지 마음을 살펴야 하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맡기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모로서 어떻게 바르게 양육하고 교육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야 하는지를 찾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문제들이 누적되어 야곱의 가정에서 일어난 것과 같은 심각한 위기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족장시대에 하나님이 가장에게 주신 첫 번째 사명은 자식들과 자손들에게를 잘 가르쳐서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18장 19절을 새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한 것이다.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면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 주겠다. 하나님이 명하신 족장의 첫 번째 사명은 온 가족과 자식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순종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야곱은 눈에 보이는 물질과 일에 매달리면서 그의 가장 중요한 가장의 사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야곱의 가정이 세겜에서 정착하려 할 때에 위기가 닥쳐온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방 부족이 연합하여 야곱의 가족들을 공격하려는 조짐이 분명해졌을 때에 야곱은 이 사건을 단순히 이방 종족과의 갈등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것을 신앙적인 사건,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사건으로 파악하게 됩니다. 이것이 야곱에게 소망을 찾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 과거는 실패했더라도 이제 바른 방향 근본으로 돌아가면 길이 있습니다. 야곱은 도피길을 가다가 하나님을 만났던 믿음의 첫 사랑을 되새깁니다. 야곱이 빈손으로 집을 나와 외롭게 들에서 잠을 자다가 베들에서 만난 하나님, 세상에 의지할 사람도 기댈 곳도 없는 야곱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절망 속에서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다시 기억한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을 함께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저와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람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야곱과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을 체험한 야곱은 새 힘과 용기를 얻습니다. 그리고 그의 결심을 하나님께 서원의 형태로 드립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약속한 것은 세 가지였습니다. 20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야곱이 드린 서원의 내용은 첫째, 하나님을 저의 하나님으로 삼겠다고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이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전이 되게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셋째는 저에게 주시는 모든 것에서 십일조를 드리겠다고 하였습니다. 이 세 가지 약속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실천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서 자신의 몸과 마음을 삶을 하나님께 드리며 헌신하겠다고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그가 가정의 심각한 위기를 만났을 때에 그때의 약속, 그가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을 때에 했던 순수한 헌신을 떠올리며 새롭게 자신과 이제는 자신에게 주신 가족과 함께 그때의 서원을 기억하며 그 위기 속에 깨닫게 되는 영적 의미를 발견하고 자신의 삶을 새롭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에 즉시 순종하였습니다. 세겜에 정착했던 생활 관계를 정리하고 온 가족이 함께 베델을 향해 떠나갑니다. 그는 짐부터 먼저 싸라고 하지 않았고 신앙적으로 해야 할 일들을 먼저 지시합니다. 창세기 35장 2절 3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야곱이 이전처럼 자기만 결심하고 혼자만 신행에 옮긴 것이 아니라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러 자기 집안 사람들과 함께 즉 자기와 함께 밧다메람에서 온 목동들 집안일을 돕는 모든 사람들을 족장으로서 집을 세우는데 함께한 그 사람들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방치했던 가장의 역할 가장으로서의 영적 지도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명령합니다. 첫째, 이방 신상을 버리라. 이방 땅 밧단 아람에서 살 때 그곳 풍습을 따라 살았던 습관들, 나반의 집에서 나올 때 라헬이 집안에서 몰래 훔쳐가지고 나왔던 신상들, 가족 중에 하나님과 관계없이 우상 숭배를 하며 살았던 것들을 모두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명령을 듣고 모두 다 실천합니다. 4절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순종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걸이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당시에는 신상이나 금고리는 분명 값이 많이 나가는 귀금속 나 보석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우상과 이방 풍습을 버리고 사치품을 제거하고 그것들을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다시는 꺼내 들지 못하도록 처리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자신을 정결하게 한다는 것은 이방 풍습에 젖어 있던 모든 사회적인 행위와 미신적 삶으로 인한 불결한 것들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또 생활 현장에서 살면서 더러워진 몸과 마음을 씻으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세속의 더러운 것들로부터 오염된 것들이 있습니다. 정결이라 하면 이 더러운 것으로부터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더러운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죄의 문제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악으로부터 정결케 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악들을 자백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죄사함을 얻으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신앙의 출발은 회개를 통한 죄 용서 받음으로 정결한 가운데서 시작됩니다. 세 번째는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몸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 회개와 기도의 생활을 의미한다면 의복을 바꾸라는 것은 구체적인 삶의 변화, 실제적인 외모, 위치, 역할들을 말합니다. 합당치 못한 육신의 일을 버리고 예수님의 인격과 사랑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고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과 생활을 바꿔야 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벗었음을 알고 부끄러워할 때에 하나님 가죽으로 된 옷으로 만들어 입혀주셨습니다. 인간의 의나 공로로는 부끄러움을 가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죄를 깨끗게 하지도 못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만이 우리를 깨끗이 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죄인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자녀 삼아주신 후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로 얻은 의의 옷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야곱의 가족이 베델로 출발하자 하나님은 야곱의 마음을 받으시고 주변 고울의 모든 사람들을 막으시고 공격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5절입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주변 사람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주셔서 야곱의 가족을 추격하지 못하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온 가족이 베델에서 하나님께 바른 예배, 회개의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과 새로운 소망을 야곱에게 알려주십니다. 10절에서 12절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다시 한번 야곱의 이름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너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내 마음대로 자신의 의지대로 행했던 삶을 청산하고 얍복강에서 자신을 철저하게 깨뜨리고 환도뼈가 부러지고 인간의 의지와 욕망이 철저하게 배제된 인간의 의지는 죽고 하나님의 뜻이 살아나는 의미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확정해 주셨습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언약의 말씀을 확인하자 지체 없이 처음 약속을 지키며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집 베델, 처음에 이름을 붙였던 첫사랑의 고백과 헌신을 그대로 확인하고 실행한 것입니다. 야곱은 많은 변덕과 망각의 시간들을 가졌지만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고 기다리셨으며 야곱이 한 약속을 이루기까지 기다리시고 실행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베델에서 주님을 다시 체험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난 야곱은 변화된 새 삶을 살게 됩니다. 그가 변했다는 몇 가지 증거가 35장에 이어서 나옵니다. 가장 먼저 알 수 있는 것은 첫째, 야곱이 베델로 가면서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의 장례를 지낸 것입니다. 리브가의 장례에 관해서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굳이 이곳에 그 유모의 이름과 장례식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알론바굿의 뜻은 눈물의 상수리 나무 혹은 통곡의 상수리 나무란 뜻입니다. 그의 집에 일했던 작은 사람에 대한 배려이기도 하지만 신앙적인 면에서는 유모 두보라가 우상으로 가득했던 밧다아람에서 온 상징적인 인물로 이제는 야곱은 자신의 집에서 이방 땅에서의 우상 숭배의 삶을 완전히 매듭 지으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였습니다. 둘째는 야곱은 가정의 신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그동안 아들들의 이름은 모두 낳은 어머니가 지어주고 야곱은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라헬이 해산의 고통 속에서 죽으며 불렀던 막내의 이름 베노니, 다시 말하면 나의 슬픔의 아들이란 뜻을 가진 이 아들의 이름을 슬픈 의미의 뜻이 아닌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꿉니다. 부정적이고 슬픈 현실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가정 모두에게 아버지로서의 의지적인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제 이전의 가장 야곱이 아니었습니다. 세 번째는 야곱의 변화는 처음 받았던 약속의 땅 고향 헤브론으로 돌아옵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나그네 생활을 청산하고 고향으로 돌아와 아버지 이삭의 얼굴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이삭과 만나 아버지의 마지막 시간을 함께 보냅니다. 젊은 날에 불편했던 관계를 회복하고 노후에 아버지를 모십니다. 그리고 30절에는 이삭이 180세에 죽었을 때에 형 에서와 함께 장례를 지낸 기록이 나옵니다. 이삭이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아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야곱은 얍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여 그는 그를 이겼고 그로부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에서의 마음을 돌이켜서 야곱과 화해하게 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야곱 에서를 만나러 가는 과정 속에서도 두려워하며 자신의 가축과 가족들을 앞세우며 뒤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에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에서의 마음을 녹이셔서 그를 기쁨과 사랑으로 만나게 했을 때 쓸지라도 야곱은 그 에서를 두려워했습니다. 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야곱을 따뜻하게 맞고 야곱과 함께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가자 했을 때 야곱은 아니라 먼저 가라. 우리 가축들은 먼 길을 왔기 때문에 지금 더 가면 다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에서를 따돌렸습니다. 그러자 에서는 그럼 내 종이라도 몇 명을 붙여서 너와 함께 하자 했을 때에도 그것도 만류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에서가 사는 남쪽 지방으로 따라가지 않고 그는 북쪽을 향합니다. 북쪽 얍복강을 건너서 숲곳이라고 하는 곳에 정착하여 환도뼈 부러진 환도뼈가 치유되기를 기다렸다가 그곳에서 서편에 있는 세겜으로 옮겨갑니다. 그는 야곱 에서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 속에 이삭의 장례를 아들 에서와 야곱이 치렀다라 했습니다. 이삭이 죽기 전에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아마 그것은 바로 두 자식의 화해의 기도였을 것입니다. 형 에서와 야곱이 함께 마음을 다해 아버지 장례를 치르며 아름다운 인생의 마무리가 되도록 야곱은 아버지에게 효도했습니다. 이삭의 기도 응답이자 믿음의 가장 야곱이 했던 마지막 효도였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신앙 계보는 여기에서 이제 야곱으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야곱의 인생을 살펴보면 그의 인생은 그저 우연한 사건의 연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적 사건들이 진행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함께 생각한 세겜에서의 위기 사건은 야곱 가정을 새롭게 하시며 믿음의 본질, 신앙의 근원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적 사건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각자에게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거나 잊어버렸을 때에 베델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 우리는 가정의 위기, 신앙의 위기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야곱의 인생 여정과 가정 안에서의 가장의 역할을 기억하면서 우리 가족의 신앙생활, 아버지의 영적 역할을 새롭게 하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이루어지는 계기를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은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으면서도 조급하고 욕심에 찬 잘못된 선택을 하여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야 했던 야곱.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 기어이 그 섭리를 이루어 가신 과정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 각자에게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가족의 삶을 좀 더 낫게 해보고자 수많은 선택들을 했지만 결국 더 깊은 환난과 고통 속에 들어갔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관계, 주님과의 관계, 물질이 풍요로우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알고 가정을 뒤로하고 일에만 몰두했습니다. 자신을 세상에서 남보란 듯이 성공시키려고 애썼지만 내 자신이 주님께 순종하는 양육은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내 스스로 상황을 수습하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내가 구원받았던 곳, 은혜를 입었던 곳, 주님만 계시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하겠다고 고백하고 헌신했던 그곳에서 다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온 가족이 함께 내 마음속에 세상과 나를 의지하던 우상을 버리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야곱처럼 이제 결단한 그 길에서 돌아서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